누구에게나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오면 마지막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사역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이르는 유럽 대전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주로 에베소에 3년간 머물고 있으면서 두란도 서원을 세우고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을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기간 중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이하의 당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요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에서 아데미시를 섬기는 에베소 시민들이 우상 제작업자들의 선동으로 사도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게도네로 갔고 거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헬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헬라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의미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였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기간이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장대한 그의 유럽 전도 사역에 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면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그의 행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바나에 이르는 유럽 대전도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문해 보기를 원하는 영순위의 희망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찬송시가 120편에서 134편에 걸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루살렘행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루살렘이 정치화되고 권력과 사치에 오염되고 부패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큰 대도시들처럼 타락한 도시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면 더욱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인사인해를 이루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반대와 저항과 박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를 지배하던 권력의 세 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의회인 산헤드린과 로마의 총독부와 헤롯의 왕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세력도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세 세력이 연합하여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큰 십자가형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도 반복음 반예수의 예루살렘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게 반대와 교회 잔멸을 추구했습니다. 잔혹한 바퀴로 교회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30여 년 이상 지속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겠다고 고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계시받고 가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뻐 결말을 연보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뿐이라면 곧에 그 많은 위험성을 무릅쓰고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로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심의 이유를 우리는 31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을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게 모금하여 전달하려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이에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헌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 헌금이 기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때문에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이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 안의 주도권 문제나 그리고 이방인의 생활과 관습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지를 두고 사사건건 이견을 드러내고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보수적으로 유대주의를 주장했던 이 교회와 이방인들 사이의 견해가 달라졌을 때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대척하는 이방인 교회 대표로 자처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내부에 잔재되어 있는 이 갈등을 좀 해소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줄 때는 이런 차이들이 극복된 조화롭고 연합하여 일치를 이룬 교회를 넘겨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 사이 갈등을 방치하면 다음 세대 교회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될 것을 짐작하면서 이 문제의 한쪽 당사자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친교와 합의를 위해 위험을 각오한 여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바울이 전달하는 여러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거절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보하고 그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예루살렘 행을 시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사명감이 이 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즐거운 것을 따라서 발걸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았고 지금도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다고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감을 수행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진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길을 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 삶을 바치는 숭고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그의 여행 계획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모든 여정 결코 환상적이지도 않고 흥겹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뇌에 가득 찬 영적인 고행과도 같은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을 로마 성도들에게 1장 말씀에서부터 밝힙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고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힘들게 시도하고 시작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면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쉽게 내려놓거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행 계획이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로마 성도들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피차 간에 영적인 유익을 주고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스바나 전도를 하고 싶다는 그의 생각을 밝혀줍니다. 그런가 하면 32절 말씀은 또 다른 뜻을 밝혀주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해서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고 싶다는 것이 로마로 가려던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갔다는 것 이외에는 그 희망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그는 2년간 가이사라에서 재판 과정을 거쳤고 그 후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그 가는 길도 순탄치 못해서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등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그에게 무척 많았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로마 교회를 좀 견고하게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로마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설립자가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 때 피난 갔던 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 후에 국제도시답게 많은 다양한 인종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국적의 성도들로 구성된 요즘 말로 말하면 다문화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생겼던 유대인들끼리 소요 사태 때문에 원인이 돼서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믿는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추방이 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갔지만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비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이 로마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고 서로 수용하고 포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해 보겠다는 바울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그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계획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했으면 그렇게 갔던 로마에서의 바울의 행적이 소개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 대기 중인 사람이었으나 전혀 위축되거나 타협할 생각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생명 바칠 각오를 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록한 그의 서신들이 신약성경에 많습니다. 옥중서신 비롯해서 디모데후서 등이 다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단 한 구절도 로마 시인의 웅장한 건물들에 대한 소개나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삶에 향유하는 로마의 문화 등등에 대해 소개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여기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이 생각의 중심에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법이라고 하는 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 30대, 40대 소장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양극화 등등을 생각하면서 매우 비관적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진보주의자도 마찬가지고 보수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그 원인이 다 물질주의에 지나친 팽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보적 학자들은 기존의 진보가 진보 본래의 깨끗한 영성을 상실했다, 영혼 없는 진보가 됐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학자들은 보수가 부패했다라고 신랄하게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근데 진보가 영혼을 상실한 이유도 물질주의 때문이고 보수의 부패도 근본 원인은 물질주의에 오염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진단에 매우 공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곧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일 해법이 예수 안에 있고 복음이 답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전거된다면 현실 교회나 현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고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그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갇혀도 좋은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복음이 사람도 세상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환경의 변화나 자기 희망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이런 생활 감옥에 갇힌 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은 그가 꿈꾸었거나 희망했던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더 큰 전도를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안타깝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투옥 소식이 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전도의 열기가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암살의 표적이었는데 감옥 있는 동안 그의 신분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그 서신들이 오늘의 신약성 바울 서신이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갈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걱정했고 염려하는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데 유리한 곳으로만 역사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도 교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것도 복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로마행을 고집합니다. 로마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던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사람도 세상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역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빚진 자란 빚을 갚으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로 번역된 말이 바로 헬라 말로 빚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꼭 갚아야 될 일인데 우리 자력으로서는 상환 불가능의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빚 또 죄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빚을 진 사람은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평생의 수고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빚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이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처럼 파렴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 사람들끼리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인간관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 사역거리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들과 같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선한 수고 이후에도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우리 교단과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협정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그전까지 존재했던 선교협정은 미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우리는 선교를 받는 교회 입장에서 협정이었다면 2013년의 협정은 양교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자는 동반자 되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식에도 제가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린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둘째는 학교와 병원을 많이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촉진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셋째는 6.25 전쟁 때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 너무 고맙다.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이 터지자 말자 유엔은 연합군을 파병하도록 결정하게 되는데 마쿠에서 세계 외교관들을 상대로 열심히 설득 작업을 하신 분들이 미국 장로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 노력으로만 된 오늘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이웃에게 빚진 자들이 오늘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난 나라의 교회들을 열심히 돕고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채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채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많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도 내게 많이 주셔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서 봉사해서 이만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채권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신세를 내가 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교회도 이웃에게도 빚 갚는 마음으로 평생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로마로 달려가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생명 돌보지 않고 지냈지만 나는 빚진 자다.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빚진 자입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돕고 섬기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